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내일은 6절 한 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에게 행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읽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동시에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이해하는 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대신 순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1절 2절 한 가지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3절 4절 그리고 실제 하시려고 하는 결론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비판 받아도 좋으니까 비판할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너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비판했죠? 그럼 누가 나를 비판할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판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들추시고 나를 비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으로부터만 내가 비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시지만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내가 누군가에게 받게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하는 비판 나도 받을래 이렇게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헤아린다고 하는 거는 너는 몇 점짜리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이렇게 평가하고 수준을 나누어서 헤아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너에게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그렇게 너도 헤아릴 것이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1절 2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3절 4절에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에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 눈 속에 티를 갖고 있는 정도로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죠. 사람이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눈 속에 티가 있다. 그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도면 훌륭한데 그 티까지도 찾아내서 너는 티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왜 너는 옆에 있는 사람의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눈 속에도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보는 훨씬 더 큰 거죠. 사실 이거는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죠. 들보가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들보는 우리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이걸 과장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지 눈 속에는 눈보다 큰 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눈 속에 들어있는 건 들보가 아니라 눈보다 작은 뭔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은 흠이 있기는 하지만 작은 흠을 갖고 있고 너는 똑같이 흠이 있는데 큰 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나에게 큰 흠이 있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은 용서받을 만하고 또 이해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매우 잔인할 만큼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웠어도 그런 잘못을 하면 되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들춰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똑같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선포할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사망이라고 하는 동일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죄와 작은 죄가 똑같다. 50보나 100보나 똑같다. 그래서 들보를 갖고 있거나 티를 갖고 있거나 그놈은 그놈이어서 똑같은 놈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사람이 봐도 작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옆에 있는 이웃은 눈 속에 티를 갖고 있고 너는 들보를 갖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야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보가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티를 내가 빼주겠다. 그렇게 하라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뭐 먼 역사도 아니에요. 가까운 역사나 주변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유명한 가정사역하시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사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편 된 목사님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시고 또 가정도 온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 사모님이 계속 가정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사역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가정이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 가까이는 안양에도 보면 아주 큰 교회인데 굉장히 한국교회 개혁되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서 참 목사님이 개혁적이고 모든 것을 참 깔끔하게 잘하신다 그랬는데 목사님 은퇴를 하면서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교회를 사위에게 물려줬는데 어떻게 한국교회 이것저것 고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정도가 되면 스스로 알아요. 아, 내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게 세습을 했었던 거 취소해야죠.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나는 허물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건 틀린 거니까 난 그걸 이야기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타당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깡패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깡패 같으냐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깡패 같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만주에 가서 소도둑하면서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재밌게 들었는데 사실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비참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만주에 가서 소도둑하면서 살았는데 이 국어 선생님은 만주에 가서 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가정 파탄내고 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나쁘게 죄 지으면서 산 거고 자식들은 아무것도 건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국어 선생님이 내가 깡패같이 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깡패 같아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는 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속죄하며 살겠다고 저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청소하고 종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종을 치면서 늘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여전히 마음이 안 열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깜이 돼. 이거를 잘 판단해야지 돼요. 내가 수준이 어떤지.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비판할 자격이 있나?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불행한 일들이 많아서 부모의 역할을 잘 하지 않았으면서 자녀에게 자녀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악한 부모도 많고요. 또 무언가 사회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국민들에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빌붙어서 7.18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나라가 독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버젓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이 있으면 들보 같은 허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좀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 티에 해당하는 정도만 허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어라 하지 마라. 네가 그럴 말은 입장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알고 들보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 속에 티가 있어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눈 속에 티가 있는 거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티도 빼야 되고 들보도 빼야 돼요. 근데 내가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들보를 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티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중간 과정이 설명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들보가 있던 사람입니다. 들보가 있던 사람인데 내가 들보를 뺐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티가 있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 사람이 티를 빼주고 싶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령 이렇게 이야기할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이 순 나쁜 놈아. 네가 눈 속에 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눈에 티를 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보가 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들보를 빼고 왔잖아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보다 큰 허물이 있던 사람인데 이 허물을 내가 용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님도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어떻게든 제가 빼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 과정은 설명을 생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 상대방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올바른 이야기예요. 나의 허물을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상대방을 보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것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왜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냐면 상대방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태도가 행동하는 자세가 나의 속을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한다면 우리가 속이 막 그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못이 있어도 그걸 지적을 해도 내가 속이 뒤집어질 때에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너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할 건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티가 되었든 들보가 되었든 허물을 갖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절하게. 무엇이 과연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일까요? 무엇이 과연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정리해서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죄인을 향하여 그 죄인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허물을 고쳐주고 싶을 때에 어떤 태도로 행동해야 되는가?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를 보다 보면 욥이 그렇게 하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욥이 허물이 많을까요? 친구들이 허물이 많을까요? 친구들이 허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눈 속에 티를 빼야 된다. 너 죄가 있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죠? 시끄럽다.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계속 더 덤벼들죠. 욥은 끝까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욥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세요. 딱 두 가지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정말 죄가 없느냐. 두 번째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잘 알아?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 모르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라.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저 녀석들이 나를 억울하게 이야기했어. 나는 의인이고 저 녀석들은 죄인이야. 그런 태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회개하는 사람이야. 당신들도 회개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죄인에게 권면하는 자가 된 거죠. 즉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허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잘 알려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인이다. 나는 대단하고 너는 볼품없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참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죄 용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데 당신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과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족한 이웃을 향하여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권면하면 또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 함께 서로서로 들보도 빼고 티도 빼고 서로서로 다 함께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회개하여도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늘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과거에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나 자신을 바라보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권면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을 잘 지적하고 또 회개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